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토 점유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미국은 남중국해 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중국의 인공섬들이 사실상 국제수역의 위치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분명 그렇다면서 미국은 한 나라가 국제수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에 남중국해에 관한 언행에 조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대신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은 미국의 최상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노동자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역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 상원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찬성 66대 반대 32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인준을 받은 장관급 인사들은 존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 등 3명입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도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최종 인준 표결은 이번 주 후반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단체 사이의 평화회담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관리들은 양측이 중재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러시아와 터키가 지난해 12월 중재해 시리아 전국에 발효된 휴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 내전이라는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을 가져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된 뒤 정부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바샤르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는 반군 측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은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영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데이빈 누버거 영국 대법원장은 오늘 최종 심리에서 찬성 대법관 8명 대 반대 3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법의 근원을 단절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누버거 대법원장은 말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정부 총리는 영국 총리 정부는 유럽연합 조약 조항 50조를 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제레미 라이트 법무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눈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구조대는 오늘 눈 속에 파묻힌 리고피아노 호텔에서 시신 5구를 발견한 데 이어 소방대원들이 건물 잔해더미 아래에서 시신 2구를 더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8일 이탈리아 휴양도시 파린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뒤 엄청난 양의 눈더미가 호텔을 덮치면서 비롯됐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그는 내가 치료하면서 만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겸손한 사람이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병원 의료진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93세로 생존한 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인데요. 지난 14일 고령으로 인해 폐렴,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로 대신하기도 했었죠. 차츰 병세가 호전되면서 오는 27일 퇴원을 앞두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찬사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겸손함과 소탈함 때문입니다. 감기 증상으로 함께 입원한 아내 바바라 부시 여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남편을 정성스럽게 간호했고요. 의료진에게도 감사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자신들의 치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미안해하기도 했다는데요. 빨리 퇴원해서 다음 달 열리는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 경기를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드러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미국인들은 쾌유를 바라는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0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3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Hello Safe Ride의 노래입니다. Loneliness is better when you are not al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at would you say if I just fell asleep?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이 주도하는 12개 나라의 경제협력체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나머지 TPP 회원국들은 미국이 빠진 상태로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첫 브리핑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점유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내놨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영국 정부가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대법원이 오늘 판결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TPP는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지난 2015년 10월에 협상이 타결됐고 이 각 회원국들의 국내 인준 절차를 마친 이후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측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이 TPP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비판하면서 탈퇴를 예고해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탈퇴 문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라고 밝혔는데 우려하는 반응들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의 유력 정치인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 TPP 철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이탈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도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미국의 이탈로 TPP가 결국 폐기되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자유무역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 TPP가 소멸되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군요.
맞습니다. 이 TPP는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짰던 마이클 프로먼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담당 보좌관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큰 손해라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매우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에게 외교 정책을 조언했던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중국의 전략적 기회를 주게 된다고 이번 조치를 비판하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협정에서 빠지게 된 데 대해서도 미국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TPP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TPP 탈퇴 소식이 알려진 어제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서 TPP가 갖는 전략적 경제적 의의에 대해서 침착하게 이해시키겠다면서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TPP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호주의 멜컴 턴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머지 나라들이 TPP를 조기에 발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는데요.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TPP에서 미국이 빠진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자유무역 유지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미국이 빠진 11개국 나라 체제의 TPP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흔들리는 나라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TPP 회원국 12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 전체적인 구조가 유명무실화되는 건데요. 이 TPP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관영매체인 버나마통신은 이 TPP의 실패로 우리의 무역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비롯한 다른 대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군요.
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새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 사실 그 인공섬들이 공해상에 있고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미국은 그곳을 한국가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선을 그은 구단선 안쪽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짓고 있고요. 거기에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이웃나라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미국 새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첫 번째는 인공섬 건설 중단, 두 번째는 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비유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국무장관 지명자의 강경 발언에 이은 이날 백악관 성명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이웃나라들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는 데 대해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은 이번 그 백악관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유관 당사국이 아니다라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 화 대변인은 이어서 난사군도와 기타 부속도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면서 다시 한번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하고 중국은 스스로의 주권과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각국이 항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호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 그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영해이기도 하고 이 중국은 국제법을 따른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7월 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결정이라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를 대중국 관계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 그동안 중국 정부가 외교정책 대전제로 내세워서 미국이 존중해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예고해왔는데요. 그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대형 요새 건설로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면서 중국은 당장 이런 일들을 멈춰야 한다고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 대법원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영국이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이 탈퇴 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영국 정부와 EU 집행부 사이에 논란이 이어져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가 영국 정책권 안에서도 이 EU 탈퇴 절차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영국 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영국의 EU 탈퇴 작업이 늦어지겠군요.
네, EU 탈퇴 과정은 관련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서 시작되는데요. 이 영국 정부는 당초 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조치가 이 정부가 영국 왕실로부터 위임받은 왕실 특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계획대로 3월 말까지 50조 발동을 이행하겠다. 오늘 판결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영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관련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와 관련한 절차들을 의회에서 법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의회가 EU 탈퇴 절차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이 탈퇴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까?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주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해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요. 영국 국내에서도 이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회가 행동에 나서면 EU 탈퇴 결정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민투표 결과를 의회가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 코빈 노동당 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투표 결과와 영국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가 이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도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 기업인들과 잇따라서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 또 화성 생활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실험이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방 상원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를 인준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상원은 어제 저녁에 전체 회의에서 66대 32로 이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자 이 폼페오 지명자가 즉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폼페오 신임 국장에게 중앙정보국, 이 CIA 직원들의 노력을 상기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Men and women serving under your command give true meaning to the word courage. They often put their lives on the line
이제 폼페오 새 국장 아래서 일하게 될 CIA 직원들은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다면서 이 용기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라고 이 펜스 부통령이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CIA 직원들을 매우 존경하고 있고 또 미국인들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취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을 비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보기관이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 날에 바로 이 CIA 본부를 찾아서 이 CIA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고요. 또 어제 이 새 CIA 국장 취임식에서 펜스 부통령도 이 중앙정보국 CIA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낸 겁니다.
네. 자, 이 폼페오 새 국장이 이전 그 오바마 행정부가 물고문과 같은 강화된 조사 방식을 금지하자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인준의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폼페오 새 국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물 고문 등을 금지하는 미국법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 상원 표결에 앞서 여러 가지로 이 의견이 다른 점이 많지만 이 폼페오 지명자가 고문과 관련해서 법을 따를 것으로 믿게 됐다면서 찬성표를 던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새 CIA 국장은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런 경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내각 지명자 가운데 3명이 상원 인준을 받았네요.
네, 지난 금요일 이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인준받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어서 역시 안보팀에 속하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역시 곧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11대 10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자,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표가 갈린 거죠?
맞습니다. 이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요. 이 공화당 의원들은 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이 인준안 표결에 앞서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마르코 루비오 의원에게 쏠렸는데요. 이 루비오 의원이 그동안 이 틸러슨 지명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만약에 이 루비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이 외교위원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루비오 의원이 결국에는 이 지지표를 던진 겁니다.
네. 자, 하지만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 과정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무난히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던 다른 공화당 의원들, 이 존 맥케인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지난 일요일에 이 틸러슨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상원 전체 표결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행정부의 15개 부서와 주요 정보기관 수장 지명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채워야 할 자리가 많은데요. 어제 추가 지명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헤더 윌슨 전 하원 의원을 공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윌슨 지명자는 여성으로 이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데요. 현재 사우타코타 이 광산기술대학의 총장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윌슨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된다면 공사 출신으로는 첫 공군 장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위원장으로 아지트 파이 현 FCC 위원을 낙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계속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주요 기업계 지도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대표들을 만납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라면 이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GM과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말합니다.
네. 자, 오늘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동차들이 이 멕시코와 같은 외국에서 제조하는 상황을 비판을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 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 수입 자동차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에 이 미국이나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사업상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들이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달 초에 포드는 멕시코에 16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에 미국 미시간주 공장에 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마크 필즈 포드 최고 경영자는 이 다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이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GM은 올해 미국 공장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미국 공장 두 개를 현대화하는 데 1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기업계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또 전투기 제조기업 록히드 마틴의 메릴린 휴슨, 컴퓨터 제조업체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최고 경영자 등 이 미국 주요 기업 지도자 12명과 회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계 일자리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길 바란다며 세금을 대폭 줄이고 또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We think we can cut regulations by 75%. Maybe more, but by 75%. Have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75%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공장을 확대하려 한다면 아마 신속하게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 팔려고 한다면 국경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계는 화성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갖춘 행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지구를 대체할 인류의 새로운 거주 공간을 이 화성에 세우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미국에서 가상이긴 합니다만 화성에서 살아보는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하와이에서 3차 모의 화성 체험 실험이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이 화성에서의 식량 수급과 대원관의 이 화합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는 고립되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대원들이 처하게 될 정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화성에서의 생활을 가상으로 경험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가상 거주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최대한 화성과 흡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 지구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마우아 로아라는 화산 기슭에 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둥근 지붕 모양의 모의 거주지를 설치한 건데요.
네.
이 하얀색 비닐로 덮여 있는 이 거주지는 약 110제곱미터로 방 두 개짜리 이 작은 집 크기고요. 부엌과 실험실, 이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6명의 대원을 위한 작은 취침 공간 6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하와이의 환경이 거주지에서 나오면 뭐 화성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온통 바위와 이 붉은 흙으로 뒤덮인 척박한 산기슭에 아무것도 없고 이 모의 거주지만 덩그러니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이런 척박한 환경에 그것도 고립된 공간에서 6명이 함께 지낸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 화성 체험을 할까 궁금하군요.
네. 이번 실험을 위해서 700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격 검사 와 심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술자와 컴퓨터 학자 또 생체의학 전문가 등 6명의 과학자가 선발이 됐습니다. 이들은 8개월 동안 철저하게 격리돼서 냉동 건조식품 등을 먹으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또 이번 실험이 정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만큼 대원들의 기분이나 다른 대원 간의 근접성 정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를 몸에 늘 착용하고 지내게 된다고 하고요. 또 친근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현실 기기도 동원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화성 체험이 미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사실 뭐 세계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하와이 실험은 화성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이 하와이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하와이 우주탐사와 모의 실험으로 이 영어 약자로는 HISIS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나사에서 200만 달러 이상을 이 실험에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우주과학계는 오는 2030년대에는 이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2030년대라면 이제 한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이런 우주 공간에서의 가상 생활 실험 사실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90년대 미국 남서부 이 애리조나 주에서 생물권 2라는 실험이 진행됐었는데요. 거대한 유리로 만든 공간에서 이 8명의 대원이 식물과 동물을 키우면서 자급자족하는 이 가상 우주 생활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동식물이 죽어가고 또 대원들 역시 굶주림과 이 또 공격성으로 인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 2년간의 실험을 끝으로 이 생물권 이 실험은 중단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실험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지는 않을까요?
네, 글쎄요. 그런데 이 하와이의 가상 거주 공간은 우선 이 밀폐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깡통에 담긴 음식이나 이 간식거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거주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뜨려 놓고 가면 이 로봇을 이용해서 거주지로 옮겨오게 한다고 합니다. 또 대원들이 완전히 거주지 안에 고립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질 연구나 지도 제작 등의 임무를 위해서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우주복을 입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 맥두걸의 노래입니다. Stay, 내 곁에 머물러줘요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ought we were getting better. Yeah, I thought we were doing well. Don't tell me that it's over. Just tell me how to heal. 'Cause if you walk away now, then you'll
Stay.
you do one last thing for me?
.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미국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한국에서도 요즘은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포퓰리즘이란 게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퓰리즘의 뜻.
포퓰리즘은 인민, 대중, 민중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포퓰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캠브리지 사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과 활동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얼핏 사전적인 정의만 들어보면 대중의 뜻을 따른다는 말로서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오늘날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책을 수립할 때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로 고착됐습니다.
Maybe somebody can pull up in a dictionary quickly the phrase populism. When I ran in 2008, and the reason I ran again is because I care about people.
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캐나다 방문 때 했던 기자회견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정의를 설명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진정한 포퓰리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말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포퓰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제대로 정의했다면서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포퓰리즘을 대중주의, 민중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말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역사.
기원전 2세기경 로마에 관렸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농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농작물을 시가보다 싸게 파는 등 농지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역사가들은 그라쿠스의 이 농지 개혁 운동을 포퓰리즘 정치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870년대 러시아에서 일어난 부나로드 운동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이 농민 계몽 운동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치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891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된 인민당을 미국 포퓰리즘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민당은 농민과 노조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성이나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들을 내놨다가 결국 20년도 채 안 돼서 해산됐습니다.
포퓰리즘의 사례들.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건 어디까지 또 어느 정도를 포퓰리즘이라고 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은 오늘날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부르는데 거의 이견이 없는 인물입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페론 정부가 복지 지출은 마구 늘린 반면에 세금은 내려서 결국 나라 재정을 파탄에 빠뜨렸다는 지적입니다.
Can a cabinet reshuffle bring relief to recession-hit Argentina?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이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 역시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최저생계비 보조 정책 등을 펼쳤는데요.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즉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극심한 빈곤에 기아로 죽는 어린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과감한 복지 정책과 경제 개혁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요. 브라질을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룰라 정권의 포퓰리즘을 성공한 포퓰리즘 사례로 꼽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분은 포퓰리즘.
3년 육아휴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폐지를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수도 이전, 사교육제 폐지,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우선 발표하고 보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y agenda will be based on a simple core principle, putting America first. Whether it's producing steel, building cars, or curing disease.
지난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조업 증가와 일자리 창출,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을 내세워서 표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나 효율성이 결여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유럽 주요 나라에서 선거들이 있는데요.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민 반대를 내세우는 국민전선이 큰 지지를 얻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역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의 집권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선전하고 있는데요.
Face of concern about human issues in a way that it didn't before. Of which equality is one, and that's been a huge.
지난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경제 포럼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도 포퓰리즘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의 부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it'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uch a drag, such a drag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such a drag? Such a drag.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Hey, I thought you said you were going to your friend's party. Why are you still home?
I did go, but that party was such a drag. So I came home right away. It was so boring and I couldn't stand being there anymore.
Oh, I'm sorry to hear that the party was such a drag.
No worrie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I thought you said you were going to your friend's party. 야, 너 친구 파티에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집에 있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이크가 I did go, but that party was such a drag. So I came home right away. 가긴 갔는데 너무 지루해서 금방 집에 왔어. It was so boring and I couldn't stand being there anymore. 하도 재미가 없어서 더 못 있겠더라고 하면서 불평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Oh, I'm sorry to hear that the party was such a drag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such a dra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thought you said you were going to your friend's party. Why are you still home?
I did go, but that party was such a drag. So I came home right away. It was so boring, and I couldn't stand being there anymore.
Oh, I'm sorry to hear that the party was such a drag.
No worries.
'Today's phrase is such, S-U-C-H, such a drag, D-R-A-G, drag, such a drag, such a drag. If something or someone is described to be a drag, then that person or thing is boring, depressing, or is a problem for other people. 네, drag. Drag는 지루한 사람, 지루한 것 또는 질력나게 하기 라는 뜻이죠. 단어 such, such는 명사를 강조하며 그처럼 무엇무엇한, 정말로 무엇무엇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such a drag는 매우 귀찮고 실증나며 지루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My weekend was such a drag. My weekend was such a drag 라고 하면 지난 주말은 정말 지루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lark is such a drag. Clark is such a drag 하면 아휴, 클라크는 정말 짜증나는 친구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a drag, such a drag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thought you said you were going to your friend's party. Why are you still home?
I did go, but that party was such a drag. So I came home right away. It was so boring and I couldn't stand being there anymore.
Oh, I'm sorry to hear that the party was such a drag.
No worries.
Now let's review. When someone or something is a drag, that person or thing is boring, depressing, or even a problem to others. A drag. Such a drag. Such a drag.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필 콜린스가 부른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나요?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elling me those lies, telling me li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7년 1월 24일 오늘.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 정신을 갖고 야외 생활에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소년 조직이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를 창설한 사람은 보어 전쟁에 참여해 큰 활약을 했던 영국의 베이든 폴 장군이었습니다. 폴 장군은 규율 있는 사회와 진정한 애국자를 육성하기 위해선 소년 시절부터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껴 보이스카우트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보이스카우트는 공식 창설식을 갖게 됩니다.
On my honor, I will do my best.
On my honor, I will do my best.
To do my duty to God and my country.
To do my duty to God and my country.
And to obey the scout law.
이후 보이스카우트는 세계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국제 조직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155개 나라에서 2,800만 명 이상의 보이스카우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5년 1월 24일 오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며 뛰어난 웅변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노정치가이며 전 영국 선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지난 1월 24일 가족과 영국 국민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의 애도 속에 향년 90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874년 영국의 한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육군 장교와 종군 기자를 지낸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영국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어 처칠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후 1946년 미국을 방문한 처칠 수상은 한 대학 초청 강연에서 하나의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내려지고 있다는 이른바 철의 장막 연설을 행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철의 장막은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에 의해 공산주의화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53년 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제2차 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윈스턴 처칠. 그는 1965년 오늘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